귀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 또 교리의 한 주제를 두어 주제를 주님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다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 속에 계셔서 주님 말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 아침 이곳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예외 없이 모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깨닫는 마음 또 거기에 대한 간절한 관심을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9번째 이제 다음 시간이면 기독교 교리 개요 우리가 주제를 다 마치는데 오늘은 휴거와 천년왕국,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천년왕국, 사실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죽는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성경의 근본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또 늘 공예배 때 자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이중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어떤 사람은 악인의 부활은 겁이 나서 그런지 믿지 않고 의인의 부활은 믿는 이상한 그런 사람도 목사님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님이 그렇게 생각하다 감리교 군목님인데 이상하게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중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셨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자들과 같이요 사두개파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조금 형식주의로 기울어졌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성경을 아주 철저히 믿는 보수주의자들인데 사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유주의입니다. 모세오경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하고 비슷하지. 그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책망이죠. 부드러운 책망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을 부정하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면 부활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세계를 만드신 그분께서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을 못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못 살리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며 부활을 증거하신 내용이 복음서들에 있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은 부분에 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개념, 지식, 믿음을 그런 공언했습니다. 공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 예, 사도행전에서 그의 공언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으니 그들의 부활, 와, 의인의 부활은 복되긴 한데 악인의 부활은 두렵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서 최종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거기에 복음은 복음의 골자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 부정하면 다른 거 하나 부정하게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한 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증거된, 거기에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건 환각이 아니죠. 환각. 어떤 때는 사람이 정신 착란이라고 할지 착각을 해서 헛개비를 본다 그러죠. 사실이 아닌 것을 본, 꿈속에 있나 저 사람, 뭐가 없는데 자꾸 환시, 환각, 환청, 뭐가 들리고 무엇이 보인다 그러면 걱정이죠. 아, 이것이 좀, 예, 몸에 약함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보는 것은 그런 일일 수가 없죠. 500명이 동시에 환각, 환시, 환청을 겪는 것은, 그것은 그럴 것이 아니겠죠. 500명이 다 보았고 확실히 보았고 그리고 태반이나, 태반이면 250명 가량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성의 서신을 쓸 때 살아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신앙의 골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대상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의인들뿐 아니라 악인들도 포함됩니다. 의인들은 영생을 위해 복된 부활을 할 것이요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을 우리가 자는 자라고 표현하죠. 꼭 잔다는 것 같이 다 죽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잠이 깊이 들었어. 그래서 땅에다 잘 묻거나 그렇게 무덤에 묻는데, 예?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 이중 부활입니다. 예,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것은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5장 29절의 주의 말씀,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의 부활의 몸은 본래의 몸과 동일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본래의 몸과 다른 변화된 특질을 가질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강하고 지금은 약하지만 조금만 해도 콜록콜록콜록 감기에 걸리고 또 마스크 안 끼면 기관지 질환이 요새 많고 폐렴도 원래 코로나가 폐렴이죠. 우한에서 시작된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폐렴병의 전염병입니다. 코로나가 그래 그런 유의 질병들 전염병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 부활체는 강한 몸 아프지 않은 그 좋죠. 사람은 튼튼한 것이 좋죠. 원래 튼튼해서 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몸 사람은 이목구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 귀, 코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예쁘게 만드신 편이죠. 사람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눈도 두 개, 눈 위에다 눈썹도 그려서 저는 눈썹이 좀 약하지만 눈썹이 짙어서 사람들이 약한 사람 거기다 막 칠해가지고 예쁘게 미술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눈썹도 쫙 하고 또 눈 밑에는 또 이렇게 보초병처럼 속눈썹도 딱 있어갖고 뭐가 먼지가 못 들어오게 딱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귀도 귀바퀴도 싹 동글동글해갖고 탁 소리가 들어오면 샥 해서 탁 들어가게 여기 아주 구조를 하나님께서 잘 하신 것 같죠. 그냥 밋밋하면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렇게 귀도 큼직하게 딱 하나씩 양쪽에다가 두 개 잘 듣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많이 일그러졌죠. 몸이 또 저처럼 하도 개똥 철학을 하느라고 대학교 때 철학을 한번 인상을 쓰고 하면 마치 좋은 것처럼 자꾸 했더니 골이 져가지고 보톡스를 맞아야 될 지경인데 목사가 그런 걸 맞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이 져갖고 아유 이것 때문에 아유 항상 인상성 화낸 것이 아닌데 화낸데도 꼭 화낸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서 아유 참 인상이 왜 그러냐 좀 곱게 예쁘게 웃는 얼굴을 갖지 않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닮았고 시공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늙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여기 딱 미쳤고 빠르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영혼이 아주 빛의 속도로 천사는 빛의 속도로 빛은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서 요새 인터넷 시대에 다 느끼잖아요. 여기서 여보세요 그러면 저 미국에서 왜 그러냐 그러고 딱 응답이 오듯이 그렇게 빛의 속도는 광속은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7바퀴 번쩍하는데 7바퀴 반을 돌면 얼마나 빛이 빠른 것입니까? 팍 하면 촥 가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되죠. 여기서 그냥 대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금방 응답이 오고 와 신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부활체는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공간 이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반면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부끄러운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몸이 될 것입니다. 자, 휴거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휴거, 랩처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해 하늘로 들리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랩처, 휴거라고 들리운다. 랩처라는 영어의 말은 아마 희열, 기쁨 뭐 이런 뜻 같은데 그러나 랩처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되는 개념은 들리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을 동반한 재림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부활, 방금 말씀드린 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의인들의 부활이 특별히 언급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당시에 주님 재림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받아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를 받아서 다 함께 together 함께 우리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지상 강림 전에 지금 공중에 주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보일 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이 온 지구촌에 알려질 때 모두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마다 공동묘지가 앞에 십자가 붙인 무덤은 아마도 가짜 십자가도 있겠지만은 진짜 성도들의 십자가 무덤이 다 갈라지고 그들이 의인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재림을 맞게 된다면 지금 다 몸들이 변화돼서 새 몸 아름다운 부활체로 변화를 돼서 와 바뀌었네 다 바뀌었네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아름답게 바뀌었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로 지남철에 끌려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 아마 밖으로 나가야겠지. 여기 천장에 꽝 부닥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 우리가 하늘로 지남철에 끌리듯이 올라가게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때는 어지럼증도 없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 다 끌려 올라가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진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진짜 참말만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걸 성경 말씀을 나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리한 신자들만 휴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분적 휴거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은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 같은 것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신자들이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다. 신자들 가운데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자들이 대환난 기간 중 처음 3년 반 후에 문자적으로 성경이 7년 환난을 말한다고 봐서 전 3년 반, 3년 반 후에 들리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승천을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 승천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해석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의 대접부터 시작해서 문자적 해석, 영적인 해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징적 사건을 휴거로 해석하는 그 해석은 주관적인 그런 해석에 불과하고 그것이 교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리는 그런 상징을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교리로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리는 보다 견고한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대환난 전에 들리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환난 전 휴거설, 그것은 꽤 많은 사람들, 휴거라고 하는 영화나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환난 전 휴거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의 은밀한 재림과 지상에 드러난 재림 두 단계로 나누며,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 재림을 설명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는 두 단계 재림론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환난시대, 7년 환난시대가 있다, 문자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입니다. 더러 들어봤을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의 옛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 개혁교회의 주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들이 휴거를 환난, 대환난 전에 두는 이유는 제가 공부했던 뭐 그런 지나가는 얘기지만 밥존스 대학이나 그런 데도 환난 전 휴거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환난 전 휴거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 엉거나 글리슨 알처나 이런 구약 교수들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나 그런 탈보드의 그런 신학교나 그런 신학교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를 좀 보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반박하면, 첫째,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으므로 만일 그가 대환난 후에 오신다면 대환난 전에는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대환난 전에 오셔야 된다. 아주 논리가 그럴듯하면서도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 대환난 전에 오셔야 되느냐, 환난 전 휴거냐, 그러면 대환난 후 휴거가 되면 대환난 전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올 수 없으니까 그건 잘못됐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대로 갑작스럽게 오시는 것뿐이며, 그는 예언된 대환난의 여러 징조들 후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징조가 있다. 징조들 후에 오신다. 그의 재림의 돌연성을 묘사하는 도적같이라는 말은 대환난 후에 그의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열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징조 후에 내가 올 것인데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거기서 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난 후에 그의 재림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자, 둘째, 그들의 그 전 환난 전 휴거설자들의 이유인 둘째,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인데, 계시록 8장 13절로는 화는 진노죠. 진노. 예, 라고 하는 진노의 때인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을 자들이므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지만, 화가 있지만은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화,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지. 또 요한계시록 9장 4절, 바로 지금 환난시대를 말하는 9장 4절에 보면 황충재앙 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재앙을 하면서도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대접, 일곱 대접 중에 첫째 대접에 보면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제한적입니다. 자, 그것은 환난시대라 하더라도, 예, 악인들을 향해서는 재앙이고 화지만, 진노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아, 그렇구나. 환난시대라도 제한적입니다. 이마에 임받지 않은 자들만 황충재앙을 당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독한 헌대가 나고 제한적인 셋째, 그들의 셋째 이유를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대환난 기간에 관한 예언에 교회라는 말이 없다. 진짜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성도라는 말만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가 대환난 전에 휴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만 환난을 당함을 가르칠 것이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고 성도가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에 교회를 따로 이방인 신자들만 교회고 성도는 이스라엘 신자들은 성도고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세 가지 환난 전 휴거설의 세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주님이 어느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다. 또 진노라는 것은 악인들을 향한 것이지 의인에게 진노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또 교회와 성도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성도라는 말만 있다고 해서 교회는 휴거됐다. 그거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주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재림의 두 단계, 즉 은밀한 공중재림과 또 영광의 지상재림은 성경에서나 정통교회의 역사에서 그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잘 들은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은밀한 공중재림 그런 교리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은 1830년대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소속의 스페인어로 책을 쓴 그 사람의 책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정도라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통교회 역사에도 없고 초대교회부터 1830년대 그런 은밀한 재림, 공중재림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휴거란 휴거가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대환난이 지난 후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때 좀 표현이 천하지만은 시끄러운 재림을 하실 때 그렇죠? 은밀한 재림 그런 거 아닙니다. 시끄러운 떠들썩한 재림의 때에 그때에 성도들이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 지남철에 끌리듯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오려고는 이것이 휴거다. 복된 사건이죠. 그 휴거에 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 올라갈 때 나는 못 올라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다 올라갈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는 다 올라갈 것입니다. 휴거는 은밀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동반한 떠들썩한 큰 사건이며 그때는 바로 대환난 후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간 사탄의 결박, 성도들의 부활과 천년간 그리스도와 왕노릇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다른 곳에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고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렇지 아까 읽은 다니엘 12장 2절의 이중부활도 요한복음 5장 29절의 주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의 주의 재림 때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주의 재림하면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서 3장도 주의 날에 온 땅이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교리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신학자들 중에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종말 예언에 대해 독특한 권위를 가집니다. 계시록 1장 19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또 22장 18절 19절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와, 요한 계시록의 독특한 성격과 권위를 생각하고 특히 요한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방금 천년 왕국에 대한 구절에서 거기에 보면 사탄의 결박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과연 이 교회 2000년 교회 시대가 사탄이 결박된 시대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또 중세시대 이 천주교회의 역사로부터 중세 천주교회는 예 공산주의가 1억 명을 합쳐서 1억 명을 사람을 결과적으로 죽였다고 보는 통계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런 예, 집단이라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결박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무천년설을 반박하는 중요한 이유이고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을 교회시대 말기에 기독교 황금시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그것은 위에 무천년설의 근거와 무천년설의 근거가 뭐죠? 주님께서 모두를 의인과 악인이 동시부활 동시심판 그렇게 단순하게 주의 재림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천년왕국은 저 성경 다른 곳에는 없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이런 근거와 계시록 본문에 좀 더 충실하려는 그런 무천년설의 근거에 대해서 그러나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좀 해석한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시대, 교회 시대 말기에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유력한 어떤 학자들, 예, 개혁주의 학자들, 신학자들 가운데서 후천년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의 말세 징조들과 말세의 배교가 있고 말세 징조들과 또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현시대적 상황에 잘 조화되지 않습니다. 황금시대가 온다고 지금 핵전쟁 때문에 푸틴도 계속 핵카드를 만들고 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파병한다고 너희가 핵전쟁 하자는 거냐 그리고 핵을 만지작거리고 큰소리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잘못하면 푸틴이 미친 짓을 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금방 비화될 수 있는 위기적으로 위기라고 느끼는데 시대적 현상에 잘 조화되지 않는 또 이 견해에서는 대환난과 요한계시록 20장의 앞뒤 사건들이 적절히 조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유대인들의 천년왕국 유대인들의 천년왕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했죠. 세대주의 환난전 휴거설이 바로 같은 맥락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공부하던 그런 예, 학교들에서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천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환난전 휴거설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에스겔 40장 이하 에스겔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에스겔 40장 이하의 예언대로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구약 제사와 절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이 견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약 예언들 이사야나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구약 예언들과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내용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근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가 된다 그런 말하면 세대주의는 매우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을 아예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유주의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보수주의자인데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뭐 이단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들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정당치 않아 보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자체를,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구약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8장 13절에 증거된 대로 신약 아래서 폐지된 제사, 절기 등 구약의 의식법들,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의 제도가,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 제사제도, 성막제도, 제사제도, 모든 절기 같은 이런 의식법들이 폐지되었다고 했습니다. 폐지되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된다고 말하니, 주님 재림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지어지고 제사제도가 다시 다시 재현되고 한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아래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한국 장로교의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전철연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견해는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들, 아주 일찍이 이레니우스나 또 순교자 저스틴이나 그리고 터툴리안이나 유명한 그런 교부들인데,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입니다. 그들은 그런 전철연설을 가졌습니다.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문맥에는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문맥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서, 아까 제가 말했죠, 유력한 개혁신학자들, 유력한 신학자들,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유명한 찰스 하치나 워필드나 또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다 무철년 내지 전철년, 지금도 무철년 전철년을 가진 그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웨스민스 신학교 출신은 거의 다 무철년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강점은 성경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그런 많은 성경의 구절들과 요한계시록 하나의 구절을 갖고 그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전철연설에는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박형영 박사님은 이 교리를, 천년왕국 문제를 싹 설명한 후에 결론에 가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전철연설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포용적인 것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부분이라고,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온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교리를 천년왕국 문제까지, 휴거와 천년왕국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것을 믿기를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부디 의인의 부활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맞으러 지남철에 끌리듯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때 끌려 들림 받는 자들 수에 들기를 바랍니다. 와, 다 올라가는데 나는 떨어졌네, 나는 낙오됐네, 나는 여기 있네, 오, 옆 사람은 갔네, 가버렸네, 밖으로 나가서 다 끌려 올라갔네, 주님 재림하시는데 지금 영접하러 다 하늘로 올라갔네.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자가 아니라 같이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겠죠. 공중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영접하고 마중 나가듯이 올라가 주님 영접하고 내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의 재림의 때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천년왕국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맞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이 귀한 진리, 죽은 자들의 부활, 또 휴거, 천년왕국의 문제를 짧게 우리가 정리하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 얻고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의 휴거에 참여해서 복된 휴거에 참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